우리 강단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처음으로 목격한 이 동방박사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굉장히 짧게 예수님을 만나는 여정을 걷는데요. 이 동방박사가의 여정이 나의 여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 어떤 여정이었습니까? 그 구약의 여자의 후손의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방인으로 지금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동방박사 세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들이 믿고 싶어서 믿어야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믿음을 소유했고, 하나님께서 큰 별을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셨는데요. 성령으로 그들을 인도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만났을 때 그들이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했거든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그 앞에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경배라는 말은요, 그 코가 땅에 닿을 만큼 납작 엎드려서 주인으로 섬겼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만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 거죠.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통하여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정확하게 고백했습니다. 그 아기 예수를 해치려고 하는 헤롯 왕의 그런 명을 이제 거절하고, 헤롯 왕에게 보고하지 않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 말은 뭐냐면,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전도자로 그들이 선 겁니다. 그게 굉장히 짧은 여정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여정으로 우리가 생각해야겠습니다. 어떤 여정이냐? 매일, 매 순간 우리가 그 방향을 놓치고, 또그 여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놓쳤을 때마다 다시 돌아가야 되는, 또 다시 걸어야 되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하심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어서 믿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믿음 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 속에서 성령으로 인도하사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결론 내리게 하시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배하는 것.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지키고 증거하는, 자랑하는 증인으로 우리 모든 세계비전교회 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정 속에서요, 이 여정을 걷는 우리를요, 24 제자로 쓰시기를 원하시거든요. 나의 24시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져 있습니까? 이 여정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 내 방법 앞세워서 혹시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앞에 나의 그런 계산과 손익 계산과 하나님 앞에 흥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버릴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고 상상도 할수 없는 모든 것을 초월한 응답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고, 그 응답은요,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응답과 다릅니다. 영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4시간 우리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25시 응답과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여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요, 일체의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궁핍해도 풍부해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원어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를 보면은 비밀을 전수받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삶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을 바울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믿음을 통하여서요. 오직 언약 안에서만 궁핍해도 또 풍부해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뭐 스님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무소유 이런 수준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 거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냐,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했거든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어련히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필요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육신적인 가난함과 풍부함, 우리가 체험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고 또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가난함과 또 풍부함이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일체의 비결을 깨닫는 오늘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릴 가난과 풍부함은 무엇입니까? 먼저 가난함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저는 어제도 살짝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찬양, 전국에서 세계 렘넌트 대회 찬양을 담당하시는 분들 180명이 모여서 함께 말씀 나누고 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저를 제일 힘들게 하는 박승민 목사님 계십니다. 키가 187이죠. 좀 칠판을 끝까지 써본 적이 없는데 제일 위에서만 쓰시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자존심이 상하든지. 예. 근데 어떤 그런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어떤 결핍이나 내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가난을 설명할 때는요, 창세기 3장이 꼭 필요합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는요, 이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사단이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 그리스도가 이미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셨기 때문에 이미 우린 승리했거든요.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뭐냐? 사단이 각인시켜 놓은 내 안의 것들이죠. 내 안에 깊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앙.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이 부분을 진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러시거든요. 사탄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 베드로가요, 예수님 걱정했어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우리 스승님 십자가 달리시면 안 됩니다.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도리로서 당연한 얘기인데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 라고 하지만 언약의 근거로 볼 때는 언약을 막는 발언이었거든요. 언약을 막는 생각이었거든요. 우리 생각을 잘 살펴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영적 싸움이 그냥 드러나버린 것들은 우리가 싸우기가 쉽지만 우리 안에 우리 자존심과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복음 막는 것들. 베드로가 알았을까요? 자기가 한 말이 복음의 이 축복된 흐름을 막는 그런 고백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 고백하거든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요, 사탄이라 말씀하시고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왜냐? 복음 막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싸움을요, 굉장히 치열하게 세밀하게 싸워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빌립이란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서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중풍병자와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그들에게 있던 귀신들이 떠나갔고 그 성에 기쁨이 맺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 귀신 들린 사람 복음 듣고 떠나가는 거 당연하죠. 근데요, 병자들이 있었어요. 육신적인 병에 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중풍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볼 때 우리는요, 뭔가 육신적인 문제가 있겠지.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간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요, 가끔씩 보면은 이런 스트레스나 이런 거 편두통 이런 문제들 가지고 병원 찾아가고 정신과 찾아가고 또 심리상담소 찾아가고, 물론 그곳에서 나를 좀 진단을 받는 건 좋지만 진짜 의지할 건 뭐냐?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걸 의지할 때 이들의 병이 치유되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 이들의 가진 문제는 영적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병이 있는 걸 넘어서 그 깊이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은 병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까요? 굉장히 깊이 우리의 삶을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믿음 가진 우리를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속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사단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속이거든요. 우리와 상관없지만 여섯 가지 불신자의 상태가요, 우리 삶 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요, 이걸 벗어나보려고 열심히,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온 가정들,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야 되는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근데요, 뭔가 열심히 하면 그런 가난함, 나의 부족함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불신자들과 똑같은 도전을 우리가 하게 되거든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결국에는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그 중심 가운데 나 중심, 물질의 성공 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극복할 수 없고요. 오히려 그 인생이 실패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6, 19장. 이 종교와 무속과 귀신의 역사, 문화를 통하여 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사단이 속여서요, 끊임없이 문화에 집착하게 만들고 무언가 우상으로 삼을 만한 그 대상에 집착하고 중독되도록 만듭니다. 이게 불신 현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장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요, 사단이 끊임없이 속이는 거 있죠. 총신대학교에서 얼마 전에 이상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해임됐습니다. 이사회의 결정으로, 그 학교 직원들의 결정으로. 왜냐하면 수업 발언 중에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죄다.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 그 얘기했는데 그걸 거기에 있는 신학생들이 고발을 하고 학생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이사회에서 결국에는 회의된 내용 결과로 해임이 된 거죠. 그래서 뭐 법적으로 뭐 싸우고 했는데 뭐 법적으로 싸워서 뭐 이길 수 있습니다만은, 이긴다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만은, 저는 그것보다 그런 이야기들이 그 총신대학교 우리나라에 안에서 최고의 신학교에서 거론되고 토인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자존심 상했습니다. 어떻게 이 신학생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길래 이런 상황이 됐을까? 이 신학자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올바른 믿음을 못 가졌을 수도 있고요. 올바른 믿음을 가졌지만 여기에 완전 속았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뉴욕타임즈에서 미국이 요즘에 코로나에 완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목을 아예 코로나가 이기는 중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예. 미안하지만 우리가 사단한테 속을 때는요, 사단이 이기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후대들을 좀먹고 있고 빼앗기고 있고. 그 우리 청년 한 명이 대전 전체가 이렇게 침수됐을 때 피해를 입었어요. 자기 차가 잠겼습니다. 반이 잠겨서. 그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그 지하도 쪽으로 진입을 했는데 물이 갑자기 진짜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차오르는 거예요. 보였고 결국에는 몸은 탈출했는데 차는 거기 잠겨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치는데 얼마나 걸리냐 했더니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이 속임수에 우리가 속는 건 한순간인데요. 여기에 각인된 거에서 다시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하는 그 시간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사단의 잘못 각인된 것들은요, 어쩌면 평생 우리가 치유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나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나의 한계를 가지고 세상 방법을 의지하고 사단이 준 잘못된 거 의지하다가는요, 우리가 속습니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동방 박사들이 결론 내렸던 믿음을 가졌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말씀의 성취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인류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답이거든요. 이걸 하나님이 구약 내내 설명하시고 그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성취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주셨고 성취하셨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 언약을 통해서 무엇을 회복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인간을 만드신 처음 최고로 축복된 모습을 회복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함께입니다. 함께한다라는 것은 함께하지 않으면 그 모든 축복을 다 상실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을 100% 의지해야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예요. 100%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만 가능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요, 진짜 축복된 가난함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는 창세기 3장 문제, 사단의 이 속임수와 영적 싸움에 나는 스스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100%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축복된 가난함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렇게 경고 메시지 같은 거 막 보잖아요. 그러면 그거 보면은 저도 모르게 이렇게 겁이 나더라고요. 혹시 막 우리 집 근처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코로나 경고보다 더 무서운 건요,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경고음입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속고 빼앗기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지 못하면요, 우리가 방심하고 사단에게 또 속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100% 하나님을 의지할 때 기뻐하시는데, 제가 지금 영접하고 저랑 지금 12주 정도 말씀을 같이 나눈 형제가 한 명 있습니다. 그 형제가 지난주에 저한테 포럼하더라고요. 빈 깡통 같은 그런 인생 살았던 저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하다고 했어요. 예. 저도 그런 현장이 아니면 결국엔 빈 깡통으로 하나님의 은혜 체험할 수 없는 사람이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모르고 언약을 몰라서 빈 깡통 들고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복음 모르는 교회 가면요, 그 깡통 포장하는 법만 배워요. 그 깡통 안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채워 넣어야 의미 있는 삶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정말 풍부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채우시는 충만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풍부함. 바울의 고백에는 이제 궁핍함으로 되어 있는데 좀 이해하기 쉽게 가난함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풍부함은요, 구원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어쩌면 손 모으고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몇 마디 말로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건요, 주인이 바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뀐 거죠. 로마서 8장 2절에 법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사망의 재앙과 저주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옮겨졌다고 했거든요. 더 이상 사단이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는 완전히 반전된 인생이 시작된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신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더하셨다라기보다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힘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 힘으로 현장에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린다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린다, 영적으로 어떤 좀 축복을 맛본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볼 때요, 여러분 이 신분과 권세 누리면서 여러분 현장을 바라보십시오. 저는 우리 RTS 여기 뭐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 제가 총신대학교에 있는 제 친구랑 대화했을 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세계복음화, 현장복음화, 영접운동, 제자운동, 시스템운동, 교회운동. 저희 RTS는요, 새벽마다 100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전 세계 현장을 여행하면서. 물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화장도 안 하고 막 굉장히 좀 누추한 모습으로 기도하지만 그런 학교가 저는 이 세상에 없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 왜냐? 하나님 주신 신분 권세로.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신분 권세로 기도하는 겁니다. 전 세계 현장을 두고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우리 강단에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한 세계복음화를 천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안 해도요, 우리가 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결국엔 누구를 통해서든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나의 삶으로 누리는 결단하는 소명, 그리고 실제 나의 삶을 통하여 감당하는 사명, 이 구원의 축복, 하나님 자녀된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요, 이런 풍부함 속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풍부함이죠. 경제적으로 조건이 돼서 내가 전도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조금 불편해서 지금 좀 쉬다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글쎄요, 영적인 것들이 기준이 됐으면 좋겠고 우선순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전도 선교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올인할 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충족이 되어야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분명하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 때도 말씀 주시겠지만 서밋, 새 응답. 지난주 토요일에 산업선교 전도와 핵심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선포된 내용인데 서밋은요, 미션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 멋대로 공부 열심히 해서 좀 어느 정도 수준을 갖고 그래서 서밋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미션에 순종하고 그 미션의 성취를 보는 사람, 그 사람이 서밋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서밋은요, 그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의 삶 속에, 한 전도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임하는 것, 영적 서밋입니다. 영혼과 생각, 마음,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수준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가진 것과 상관없이 영적 서밋이 되죠. 그가 가진 업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기능 서밋이 됩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하나님 안 쓰시면 사단한테 쓰임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시면 기능 서밋이 됩니다. 결국엔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이 그가 밟는 모든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시죠. 이게 서밋입니다. 그리고 인턴십입니다. 인턴십은 모든 사건, 모든 사람,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들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의 모습으로, 또 세계복음화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갱신시키고 바꿔가시는 모습이죠. 그리고 포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포럼하는 자가 되면 될까요? 하나님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루신 것들을 포럼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저는 교회 안에 이 세 팀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세 분류로 다 나눠야 되는지만 생각을 했거든요.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날 산업선교회 핵심 전도학에서 선포된 건요, 요셉 한 사람을 가지고 설명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 서밋과 인턴십과 포럼의 응답이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가능하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에, 이 풍부함에 주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풍부함의 끝, 종합적 축복의 끝이 무엇입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일부를 네가 원하는 것 조금 내가 더해줄게가 아니라 모든 것이라고 했거든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역시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같이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반대로 얘기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천명을 붙잡고 소명 사명을 붙잡고 세계복음화하길 원하는 그 발걸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정이요, 진짜 풍부함을 누리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쉽게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근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 말은요,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고백이거든요. 100% 성령 인도를 받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초대교회 그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에어컨도 없습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 친해지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직업 가진 사람들이, 오직 성령 말고는 바라볼 것, 의지할 것 없는 것입니다. 정말 초대교회 같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가난함과 또 풍부함,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요즘에 그 믿음의 2세대들, 우리 자녀들이요, 온라인 예배를 드렸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다시 돌아오는 걸 힘들어해요. 우리 교회도 조금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특히나 이제 다른 교회들 굉장히 영향이 크고 미국 교회가 그렇게 영향이 크대요. 그래서 왜 현장 예배로 돌아오지 못할까? 이걸 보니까요. 그 어떤 사람 전문가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젊은이들의 어떤 미디어에 대한 익숙함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사단의 어마어마한 전략이에요. 우리의 불편함, 우리의 편함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절대로 세계복음화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만큼 우리의 창세기 3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야 되거든요. 우리의 불편함을 넘어서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 자리에 가서 훈련받고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 오후 예배가 회복되고 식사도 회복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고 우리 후대들, 집에 있는 렘넌트들까지 다 깨워서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예배의 원래 모습을 다 회복해야겠습니다. 예. 그 무슬림, 아시죠? 이슬람 교도들이 청주에서 자기들 되게 큰 명절 행사하다가 지금 뭐 확진자가 나와서 뭐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놀라고 이렇게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요. 그들이 왜 이런 난리 중에도 그렇게 모였는지 아십니까? 300명 이상이. 명절이니까요. 우리 다락방 명절 뭡니까? 예, 몇 개 명절 있죠? 세계 선교 대회, 산업인 대회, 예, 세계 렘넌트 대회.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 하잖아요. 우리 더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많은 렘넌트들이 참여했으면 더 좋았겠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우리 담당하시는 김동진 목사님 쪼우고 있습니다. 당일 등록 되게 해달라고. 지금 일단 안 되게 이렇게 방침이 되어 있는데 제발 되게 해달라고. 아직 등록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열리는 즉시 우리 카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다리시다가 바로 등록하시고 함께 참여하여서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는 예배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언약 붙잡은 기도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걸 우리의 현장으로 가지고 나왔을 때는요, 삶 오늘이죠. 나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는 것. 이 속에서 우리는요, 예, 근원적 감사. 하나님 앞에 흥정하고 손익계산으로 하나님 이거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안 주셨으니까 불평하고 그런 수준 낮은 신앙 말고요. 나를 구원하셨음에 대한 감사.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심에 대한 감사. 그리스도 능력으로 이 땅이 이 세상이 이기지 못한 사단 권세 이길 수 있음에 대한 감사. 그런 근원적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런 정체성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까? 불신자들 보세요. 열심히 최선 다해서 그들이 구하는 건요,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 좀 잘 풀렸으면 좋겠다. 이게 그들의 목표라니까요. 근데 잘 풀린 사람들을 보세요. 잘 풀렸는지. 사단이 그들을 어떻게 가꾸고 노는지 뉴스를 통해서 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복 덩어리다. 복 자체이다. 이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원적인 답과 힘을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답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성령 충만으로 나를 증인으로 세우실 것이다. 이거 말고는 없다. 완전 결론 내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힘은요, 성령의 역사가 전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대로 움직이는 것. 그게 가장 힘있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지름길로 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근원적인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상처, 각인뿌리 체질,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지 못하는 나의 아주 깊은 그런 상처들, 문제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나의 잘못된 생각, 마음이 점검되고 치유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근원적인 삶으로 이끄십니다. 근원적인 삶은 창세기 1장 28절의 삶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할 성, 구별된 자들. 그래서 구별된 24. 불신자들은요, 죽었다 깨나도 따라할 수도 없는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좀 느끼는 거는 때로는 너무 깊은 생각에 빠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복음 안에서 현장을 두고 고민하는 건요, 아무리 깊게 고민해도 너무 값진 일이 되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으면서 우리의 삶을 두고 또 혹은 우리의 미래를 두고 이렇게 고민하고 하는 것은요, 오히려 불신앙의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근원적인 감사와 답과 힘을 얻는 예배와 기도에 우리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내 방법, 내 생각 앞세우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좀 체험이 되더라고요. 제가 제 삶 속에 뭔가 부족하다, 좀 내가 무기력하게 느껴진다, 그런 순간에는 꼭 제가 저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되지 않는 모습들이 있어요. 내 고집과 내 생각이요, 빳빳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엎드려지지 않는 그런 상태. 그때마다 좀 부족하다, 좀 연약하다,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근데요, 진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완전히 순종할 때요, 그만큼 힘있게 살아간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생명력 있게 살아간 적이 없더라고요.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빼앗기고 잘 놓치는 것, 예배와 기도. 우리의 24시간을 이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 주신 가난함과 풍부함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때 RUTC의 응답을 이라는 제목으로 이 대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CVDIP, 언약, 비전, 꿈, 그리고 실현과 실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인데요. 그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가 준비해야겠습니다. 물론 지금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정말 그때 유광수 목사님 통해서 말씀 주실 때 이 말씀이 나와 동떨어진 어떤 응답이 필요한 메시지가 아니라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구나, 그걸 체험하려면 지금부터 CVDIP 응답, RUTC 응답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겠는데요. 원단 메시지를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 전 세계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함께 들은 메시지인데, 지나온, 걸어온 30년, 그리고 걸어갈 30년. 이 말은 무슨 이렇게 멋진 광고 문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뭐 이런 말들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응답의 여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한 응답을 가지고 바라볼 30년의 여정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는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빛의 대열, 전도의 대열 속에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승리의 대열, 축복 허락하셨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우리 후대를 두고 어떻게 이 여정을 걸어가야 하느냐, 그걸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고 기도 속에서 준비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걸어갈 30년이지만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우리가 질문하고 답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업과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걸어갈 30년은 어떤 모습입니까? 결론 내시기를 바라는데 우리 강단 원단에서 말씀 더 구체적인 답을 주셨어요. 저희 벽에도 프랭카드 붙어 있습니다만은 나의 하루, 내게 주어진 24시에 승리하시면 됩니다. 24시를 두고요,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세계복음화할 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우리가 서 있으면 됩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요.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히 꿈꾸지도 못한, 절대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적인 축복들을 25시의 응답으로 채우실 것이고, 우리의 짧은 인생, 우리의 육신적인 한계를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CVDIP 응답, 이것이 나의 응답이 되고, 그 여정 속에서 내가 정말 영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난함 내게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육신적인 풍부함을 쫓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완전한 영적인 풍부함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동방박사들과 같이 축복된 그런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